우리 에스라 4장, 지난주 3장을 봤어요. 3장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예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괜찮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또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에 파괴되기 전, 멸망당하기 전에 성전을 봤던 어른들은 또 통곡하고, 그래도 통곡을 하시기는 해도 다시 재건되니까 그래도 소망의 빛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4장에 오면서 보니까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렇게 대적이 갑자기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대적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일을 막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이에요. 여러분이랑 괜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기분 나쁘고 서로 감정상하고 이래서 적이 되는 건 그건 졸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 나한테 뭐 기분도 나쁘고 돈 꿔갔는데 안 갖고 내가 밥 한번 샀는데 저 사람은 안 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저 사람이 지금부터 내 적이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아주 몹쓸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이다. 그건 나와 친하고 뭐 멀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개인적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이었어요. 이 대적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했어요? 연대를 조금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고 그때는 어디엔터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수르 지역에 흩어놓고, 그리고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잡시켜놨어요. 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여러분들의 표정이 가끔가다 저로 하여금 당황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17장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리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는 다른 민족 문화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서 살게 돼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엣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아까 몇 년에 망했다고요? 722년에 망했어요. 그럼 남쪽 유다는 언제 망했어요? 586년에 망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남쪽 유다가 존재할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옮겨왔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랬었으면 그거를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강 건너서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몰라요. 알죠. 이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섬겼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도 같이 그 일에 참여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같이 껴달라. 이거예요. 껴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산 지 제법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국가 형태를 갖추길 다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를 갖추려니까 어떤 구심점도 필요하고 특별히 그 시대의 구심점은 종교심이었어요.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이 기회에 섬겨서 우리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갖자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3절에서 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 사람이 다른 걸까? 꼭 단일 혈통이라서 그러는 걸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건축과 함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벨론에서 그 좋았던 거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살던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망했던 나라에 왔던 소수의 5%밖에 안 되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의 신앙에 이 동네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거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5만 명이 들어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그럴 때 세력이 약하잖아요. 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누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일일 수 있거든요. 아 고맙다 우리 사람 많아졌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쉽게 우리 지금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헌금하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한 2, 300명이 와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교인으로 받아주고 그냥 아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셨다 그러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 점검하고 성경 공부 다시 시키고 그러고 같이 제대로 등록하고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돼요. 거쳐야 되죠. 믿음을 봐야 되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이상한 교회예요. 믿음이 우리와 같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불분명한 교회가 큰데 와가지고 우리가 그 돈 한 150만 불 드는 돈 다 될 테니까 같이 교회 합합시다. 그러면 야 이거 찬스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일이다 그러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해야 되죠. 예배당을 빨리 잘 못 짓더라도 이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무리 그림에 좋아도 내용이 좋아도 이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과 이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겠다. 이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일이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짓는 일은 귀한 일이다 이 마음을 갖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단어를 들으셨을 수도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계 교회 유니버셜 처치, 거룩한 공교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이런 용어들 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다.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믿음의 일치를 보는 신앙 고백의 기준이 있어야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신앙 고백을 꼭 해요. 왜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는 같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고요. 성경관이 중요하고요. 믿음의 도리가 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구원, 기독교의 구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종말론. 이런 신학들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서 그 신학적 일치와 믿음의 일치, 성경 66공만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의 일치 가운데 한 연합된 교회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 신앙 고백이 같지 않은 교회와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같은 교회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천지도 같은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통일교도 교회.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 그 몰몬 교회. 다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같은 교회겠냐고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셔야 돼요. 이건 뭐 우리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야. 우리 목사님이 보수적이라서 이게 그 차원이 아니고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 이야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지 이게 보수냐 보수가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지금 이 에스라 4장에도 보면 수르바벨이랑 예수아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약하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물 써서 방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조를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 페르시아 왕조도 있어요. 네. 지금 고레스 1세가 있고요. 고레스 2세가 있어요. 근데 고레스 2세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디스라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뇌물 써서 성전 건축 방해했다라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왕들이 지나가면서 약 16년 동안 방해를 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한다 그러고 그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보면 여기 6절에는 아수에로가 나오고 7절에는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아수에로 다음이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에로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가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가 저 아수에로 때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몇 년 지나서 이 성전 건축이 방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기 다니엘이 굉장히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내용이 다니엘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이 역사적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방해하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참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뇌물을 그때도 쓰는 거예요. 지금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왔었던 이쪽을 관리했던 관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써서 상소를 올리게 하고 본국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16년을 무려 막습니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딱 한다 그러고 막 기초를 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일이 잘 안 되는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믿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믿음 좋아지기 어렵겠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예배당 짓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다 처음에는 맞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열심을 내다가 그 일이 16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이기고 견뎌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16년을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1년이 뭐예요? 한 석 달만 어려워도 딴 교회들 갈걸요? 조금 버티다가 한 1년? 뭐 2년? 못 버텨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던 땅, 사탄이 하나님께서 참 허용하셔서 사탄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세상은 이미 영적 전쟁터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들었어요.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그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제일 쉽게는요,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있다. 사탄이 있다. 이 싸움은 오늘도 내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들은 절대 무지몽매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이 일들을 집요하게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까지 움직일 정도로 왕에게 조서를 올릴 정도로까지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법을 개정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을 우린 우습게 여겼어요. 설마 소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이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절대로 다수가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절대 메이저 그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크리스찬들도 유혹을 받고 미혹되고 무너져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그 누구예요? 그 서울시장 하는 사람이 인권법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법 만들고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인권이에요. 인권. 모든 성경과 반하는 사상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들고 나오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인권, 휴머니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평등한 이야기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결국은 그 뒤에는 성경을 부정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궁극적으로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주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에 굉장한 냉정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이게 절실히 요구되는 때예요. 절실히. 이게 어설프게 뭐 대항하고 뭐 아유 걔들 그러다 말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뒤에는 늘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 세상을 절대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유 그냥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단순한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요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투표를. 그럼 켈빈 선생이 그 전에 참 아주 지혜롭게 한 얘기. 세상을 바꾸는 일이 뭐냐. 혁명, 투쟁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인데 사회 참여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정치 참여를 투표로 하는 일. 잘 하는 일.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선거도 잘해야 되고요. 사회 참여도 잘해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잘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회 참여입니다.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 우린 세상과 교회를 너무 이렇게 성속으로 구별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무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디펜스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이 정직함이 선행되어지고 그러면서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세상에 그나마 소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 싸움 그렇게 승산이 있는 싸움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16년을 못했을까? 16년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 우리끼리 가자 그래서 도망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왕이 조서를 해주고 거기 성전에 있는 기물 주고요 사람들이 돈 걷어서 줘서 당당하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2, 3년 만에 방해가 들어오는데요. 16년을 못했다니까요. 16년. 이거 보면 이게 얼마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막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악착같이 막고자 하는지를 무섭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냥 아 역사구나 이렇게 봐지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믿음을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긴장하세요. 긴장하고 아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있어요. 기도하면 이기고요. 또 하나는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시험이 오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말씀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힘주세요. 또 하나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찬송, 기도, 예배가 잘 안 돼요. 일단 여러분 삶에 찬송이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일단 그게 병든 거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그게 힘들어지면 이건 완전히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뭐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예배의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실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렇다고 지금 눈 바짝 안 뜨셔도 돼요.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영적인 예배라서 지금 예배 가운데 이분이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는지 제가 도사는 아닌데 그냥 얼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다가 그렇게 저렇게 보여지면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저렇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 깨워 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끈질기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특별히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성경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뭐 교회 백날 다녀도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조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절대 안 자라요. 교회 생활만 익숙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언제 가서 밥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건 잘 알지. 밥 치우고 뭐 이런 건 잘 알지만 절대 믿음의 선한 싸움 살고 영적 전쟁을 이기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 그거는 불가능해요.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만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면목이 없잖아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다 천국 가도 기쁠까? 기쁠까? 기뻐요. 성경이 기쁘다 그랬으니까 기쁜데 지금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는 삶 이건요 찬송, 기도, 말씀, 예배, 집중 이거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힘내서 다시 자라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장 가면 다시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저희 16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잘 버텼을까? 아, 70년 동안 힘들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돌아와서도 또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평생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안 나온다고. 제일 편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마음고생 하실걸요? 솔로몬이라고 이름 안 짓잖아요. 애들 이름.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내보셨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지혜롭다 그러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이름 안 짓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안 닮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믿음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건축하는 일들은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 뒤에 주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그리고 같이 승리하자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처 주지 마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붙잡아줘서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성전 건축하다 16년 동안 멈췄을 때 사람들이 또 밖에서도 공격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지도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 건축이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잘 빨리빨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고 돈 좀 더 아끼려고 그냥 끝까지 더 알아보고 막 이러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일부러 잘못하려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힘내려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자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뭐 하느라고 아직까지도 못해. 그 언제 땅파 그러면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한 일이거니와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문제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혹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성숙과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평상시는 안 드러나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절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힘들 때, 교회적으로도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곤고할 때 그때 믿음의 수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야 변별력이 나타난다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야 이 변별력이 있지. 변별력이 있지. 여러분, 좀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문제를 잘 푸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푸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애써서 이기시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로 이기시고요. 말씀으로 이기시고요. 기도로 이기시고 찬송으로 이기시고 예배로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